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사회 기반 시설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이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하면서 모두에게 성공화의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어치우고 있다며 이번 계획은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놓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도로와 교량, 고속도로, 항구 등 기반시설 재건에 6,120달러, 2030년까지 전국적인 충전방 구축 목표와 함께 전기차 시장에 1,7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기업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유층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악화된 분열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 1명 등 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2층 건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의 총격으로 어린이 1명 등 4명이 사망하고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위터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며 오늘 밤 끔찍한 비극을 겪은 가족들과 마음을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6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총격으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22일 콜로라도주 볼도의 슈퍼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0명이 숨졌습니다. 마크 밀러 미국 합참의장이 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수뇌부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등 연내 안보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과 크림반도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유럽 영공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 합참의장실은 밀리 의장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과 통화하며 상호 우려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통화의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밀리 의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총사령관과도 통화하며 동유럽 지역의 최근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합참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본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우크라이나군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미국은 나토 동맹국과 휴전 위반, 영내 긴장 구조 등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헤르모기네스 에스페론 필리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통화에서 남중국해 휘트슨 암초 주변에 중국 인민해방군 해양민병대 선박이 대거 정박 중인 것과 관련한 공동 우려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 규칙에 근거한 국제해상질서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가능성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 휘트선 암초 주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중국 선박 200여 척이 7일부터 정박해 있습니다. 필리핀은 선박들의 출현이 위협적이라고 중국에 항의하며 선박 퇴거를 위해 전투기를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해당 선박들이 군함이 아닌 어선이며 파도를 피하기 위해 정박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국제사회 지적에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문가 패널에 정부가 확보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미국, 한국, 일본은 4월 국가안보보좌관 협의와 외교장관 회담 등을 열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구상을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황해도와 평안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9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또 불법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해킹으로 3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제재 회피, 불법 자금 확보 등의 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31일 공개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과 제재 회피 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경수로 건설, 핵시설 보수 등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수증기 기둥이 목격됐고 지난해 10월과 11월 경수로 내부 공사와 관련한 전기시험 활동이 있었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다는 겁니다. 오메가아트 원자로는 지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계속 차량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지 보수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 패널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회원국이 현재 1년당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은 7kg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총 6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장치는 단거리와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모두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지적도 담겼습니다. 최근에 열병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되는 지속적인 활동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SLBM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사일 자체 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항해 북한의 미사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적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 문제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한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제유 제품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선박의 모습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동안 최소 121회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불법 정제유 수입은 특히 2020년에 더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제3국의 더 크고 새로운 선박을 동원해서 가능해졌다고 전문가 패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같은 불법 정제유 수입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에 몇 배에 달하는 정제유를 사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회원국은 북한으로 정제유를 싣고 들어간 선박의 유조탱크가 90% 차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한도인 50만 배럴의 8배가 넘는 400만 배럴 이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과 관련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전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신호인 AIS를 끄는 방법 등으로 추적을 피했다면 이제는 아예 다른 선박의 AIS 신호를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뉴콘크호는 과거 북한 남포항에 정제유를 운반한 것이 여러 차례 적발돼 이미 감시망에 오른 선박입니다. 하지만 2020년 전문가 패널이 해당 선박의 AIS를 추적한 결과 이 배에서 탐지된 AIS는 뉴콘크호가 아닌 무손 3285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무손 3285는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으로 파나마에 문의한 결과 이미 등록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중 상당수가 중국 항구 혹은 영해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선박을 나포해야 한다고 중국에 요구했지만 중국은 전문가 패널이 제공한 정보에 한계가 있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중국의 제재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금지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지난해에도 계속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해운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확인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르는 선박 활동이 최소 400회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250만 톤의 석탄이 수출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석탄은 대부분 중국 닝보 저우산 지역으로 수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북한이 의존하는 주요 분야인 해외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도 여전히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콩고와 세네갈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는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고 나이지리아에는 의료 분야 또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식당과 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고용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관광,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은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가상화폐가 북한이 최근 주력하는 분야라고 지적하며 한회원국은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약 3억 1,640만 달러를 절취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 그룹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장외거래 중개인들, 특히 중국에 있는 중개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밖에도 북한이 금수 조치를 어기고 캄보디아와 나이지리아, 러시아, 소말리아 등과 군사 물품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이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하지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계류와 전자기기류 등의 수출입은 계속 이어졌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는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들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에 정부가 확보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논의가 아무런 공식 발표 없이 끝난 이유를 묻는 B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알다시피 지난주 1718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이는 중요한 첫 단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5개 유럽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30일 소집된 회의에서 여러 나라가 북한의 발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명서 채택 등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알다시피 미국은 현재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미국, 한국, 일본이 고위급 회의를 연이어 열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갑니다. 4월 초 세 나라 국가안보보좌관 협의에 이어 하순에는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일 정상회담도 개최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일 미국,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이 워싱턴에서 바이든 정부 들어 첫 3자 협의를 개최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기후변화 대처 등 다양한 지역적 문제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특히 북한과 관련한 논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3일 전화회견에서 세 나라 안보 보좌관들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 안보 보좌관들의 협의 내용이 대북정책 검토에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re of course discussing our review with national security advisors of South Korea and Japan at our trilateral dialogue coming up next week.
세 나라 국가안보 보좌관들의 회동에서 대북 정책 검토를 논의할 것이며 이러한 협의는 바이든 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30일 워싱턴의 미국 진보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한일이 정책 검토 초기부터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acting assistant secretary Sung Kim met virtually very early on with both his South Korean and Japanese counterparts. Now these were not
성 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과 대북 정책 검토 초기에 화상으로 만나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일회성으로 예의상 만난 것이 아니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심도 있고 자세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네퍼 부차관보는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국가안보 보좌관들의 3자 협의 외에도 설리번 보좌관과 서 실장이 별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대북정책 조율을 포함해 한미동맹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 실장과 시계로 국장도 양자 협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한일 공조방안 논의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3일에는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장관이 회담합니다. 시차를 감안하면 미한일 국가안보 보좌관 회담과 거의 동시에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중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는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양자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미한일 국가안보 보좌관 회의와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것은 우연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등에서 미중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며 한국이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의 공간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건 안보 문제, 또 기후 환경에 대응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야에서 미중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그래서 양국 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4월 초 미국을 방문해 외국 정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의 방미 시점을 4월 초 중순으로 발표했으며 일본 주요 매체들은 9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카다 야스오 일본 칸다 외국어 대학 교수는 30일 미국 진보센터 세미나에서 첫 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중국이며 북한 또한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 두 가지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사카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China's like on top of the agenda, and of course North Korea is the immediate agenda as well. U.S. and Japan has to respond to both.
스가 총리는 26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북 정책에 관해 양국의 협력 방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4월 말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이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국 양국의 신뢰 구축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거듭 거론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구상을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미국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미한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앞두고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의 핵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31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신뢰 구축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런 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동맹 공약 유지 등 한반도 정책이라는 큰 틀에 맞는 형식으로 종전선언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미국이 그런 것을 거부하고 싶진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의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식의 구실을 주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that the U.S. wants to reject something like that. At the same time, I don't think that the U.S. wants to give North Korea.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미국은 군대를 철수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종전선언에 긍정적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한국에 대한 동맹 요건에 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담은 성명과 함께 결합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맥락에서 동맹 공약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대북정책에는 평화협정이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른 조치들과 함께 적합한 부분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ever it is completed, I'm sure they have a place in how, in their plan.
미국은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북한과의 전반적 합의와 재관여의 맥락에서 고려할 것이라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측의 구상이 미국과 조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미북 대화 재개의 문을 열 것이라는데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종전선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 진전을 원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조치가 북한을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 이상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제재 완화를 비롯해 관계 정상화의 일반적 기준이 되는 여러 조치들을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VOA 전화통화에서 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원하는 것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도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은 미북 양국의 신뢰 구축을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which would indicate to the North Koreans that the U.S.
종전선언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뢰 구축 제스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트라니 전 특사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미한 양국가 문제라며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의 일부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성결 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자체에 대한 워싱턴 조야 일각의 부정적 견해도 여전합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현재 관심 있는 유일한 대화는 핵무기를 정당화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감소시켜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군축 협상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평화를 선언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정의용 장관의 미국 측 상대는 종전선언에 대한 그의 제안을 미국이 고려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데 매우 정중하고 외교적일 것이라며 미국이 그런 요청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언론과 연구소 기고문들을 통해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진단이지만 해법은 다릅니다.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넌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대북 정책 점검,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선택들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대북정책 검토를 곧 끝낼 바이든 정부가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방법과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접근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이 둘 중 장기적,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2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한 번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이런 요구는 오히려 협상을 결렬시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n the first stage,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its partners in the negotiations should seek limits on North Korea's production of
아이론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핵 협상 첫 단계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북한의 핵 분열 물질 생산 제한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영변과 미신고 핵시설 몇 곳에서 시작해 결국 전국적으로 핵 분열 물질 생산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북한이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영구적인 금지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첫 단계 합의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상을 계속한다는 북한의 약속을 받은 뒤 추가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USA Today 신문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합리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BID를 고수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포기한 다음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면 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삼되 단기적으로 북한 핵무기고 확대와 현대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permanent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production capability and also an agreement not to test any more nuclear weapons or long-range missiles in exchange for a partial lifting of sanctions. I would probably recommend lifting the U.S.
오헨런 연구원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초기 합의에서 북한의 핵 생산 시설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며 이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북한 정부, 경제, 사회가 변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겠지만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헨란 연구원은 이런 단계적 장기적 비핵화가 일각에서 반대하는 군축 협상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arms control because arms control was about allowing a certain number of weapons and delivery vehicles but making sure that number did not go above a certain threshold whereas in this case we're not even talking about those weapons.
군축 협상은 일정 숫자의 핵무기를 허용하고 그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자신이 제안하는 접근법은 북한의 핵무기 추가 개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도 자신의 제안이 군축 협상이 아니라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첫 단계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한국이 북한을 영원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핵 전략과 비핵화의 운명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의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는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29일 VOA에 군축 협상이란 쌍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인지하는 위협을 줄이는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n effort on the part of two parties to reduce the perceived threat from the other party. And in this case, a nuclear threat. The United States' goal would be to try to cap or limit
미북 협상의 경우 핵 위협을 말하는데 이때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며 북한의 목표는 미국의 무기를 제한, 동결, 제거하는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오랫동안 군축 협상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이는 미국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협상에 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이 다시 한번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크게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So I've argued for massive pressure, which is multi-dimensional, international, very highly coordinated campaign designed to shake the Pyongyang regime to its core. It would have economic, banking,
경제, 금융, 외교, 군사, 정치, 인권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비밀 임무까지 동원해 북한 정권을 그 중심까지 흔드는 대대적인 압박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각국이 고도로 조율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압박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 핵 고도화 발언에는 선제 공격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미 전략사령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아직 완전한 실전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 작전기획정책국장인 퍼디난드 스토스, 미 공군소장은 31일 냉전 종식 이후 인류는 처음으로 핵 억제 실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핵전쟁 수행을 총괄하는 통합전투사령부로 스토스 소장은 이곳에서 국방부의 핵전쟁 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동맹, 우방과의 통합된 억제력 전략을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스토스 국장은 이날 한미연구소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냉전 시절과 달리 러시아, 중국이라는 두 개의 완전한 핵 보유국의 위협에 동시에 대처해야 할 뿐 아니라 핵무장을 신봉하는 북한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finding ourselves in a situation to where we no longer can assume the risk of a strategic deterrence failure is zero.
스토스 소장은 북한의 경우 권력을 유지하고 미국을 억제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이 더 새롭고 강력한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국제 제재는 이 같은 대량 살상 무기 고도화 개발 노력을 억제하는 데 미미한 영향을 끼쳤을 뿐이라며 북한이 개발 중인 무기 체계들은 한반도와 일본을 직접적인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 그리고 알래스카와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이날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당 8차 대회에서 전술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스토스 소장은 최근 국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 가운데 한국 방어를 위해 확장 억제력 측면에서 미국은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재확인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김 위원장의 당 8차 당대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전술핵 고도화 발언의 저의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토스 소장은 전술핵을 나누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며 폭발 강도 기준에 따라서는 저위력 핵폭탄이 해당될 수 있고 제한된 사거리가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섞어놓은 무기체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강조한 전술핵무기 고도화 발언의 본질은 위력의 정도나 사거리가 아니라 핵 선제 공격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not about the range, it's not about the yield, it's about first use of it.
스토스 소장은 저위력 핵폭탄도 악의를 갖고 전구에 투사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전략적 공격으로 간주된다며 사용하는 순간 핵 억제력을 잃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토스 소장은 북한이 이제 고위력뿐 아니라 저위력 핵폭탄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점은 더 이상 자신이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의 위력이나 사거리보다는 이 같은 핵 선제 공격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며 그와 같은 무기가 악의적인 의도와 함께 투사될 경우 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억제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To me, it's not the yield. It's not the range. It's the element of first use of that weapon with ill will. That will be epic.
스토스 소장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역량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실험을 통해 수중 발사 역량을 과시했지만 완전한 실전 역량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2019년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이 향후 실전 배치될 경우 소음이 심해 원거리 잠행 기능은 미미해도 한반도 연안에서는 충분히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핵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그와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과 북한 간 협력 움직임은 전략적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안정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중국, 러시아 등의 외부 지원 가능성과 함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스토어 소장은 민감한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토스 소장은 극초음속 무기의 경우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당장 북한과 이 기술을 공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등의 원천 기술의 외부 확산은 수여국의 자체 기술 개발 도약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항상 증명됐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점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최근 북한판 이스칸데르, 즉 KN-23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전술 핵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핵 보유국 지위 인정과 핵 군축 협상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술 핵무기 체계를 부각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 핵무기 개발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전략 핵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가 핵실험은 2017년 9월 그리고 ICBM 시험 발사는 같은 해 11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의 시험 발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후 탄도미사일로는 처음으로 지난 25일 개량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전술 핵 탑재가 유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지목됐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쏜 개량형이 사거리 600km에 탄두 중량 2.5톤이라고 공개하면서 북한의 전술 핵 실전 배치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31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북한이 꾸준하게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단거리를 포함해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도 최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론상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미 성능이 지난해 쏜 걸로 어느 정도 기본 성능은 검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탄두만 소형화하면 바로 실을 수 있죠. 근데 지금 2.5톤이래잖아요. 소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됐다고 보는 거죠.
조 박사는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출범 초기인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공개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불러올 후폭풍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엔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핵물질과 무기체계 수량을 늘리는 이른바 수평적 고도화의 하나로 전술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술핵은 1차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실전 배치가 될 경우 한국에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량형 이스칸데르가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발사 후 최종 단계에서 급상승하는 이른바 풀업 기능을 갖췄다면 사실상 요격이 어려워 한국으로선 북한 핵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그냥 재래식 탄두로 나오는 미사일도 심각한데 이게 핵탄두가 달렸다는 거는 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훨씬 쉽게 확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그리고 선제 타격, 예방 타격의 유혹이 너무 커지는 거죠.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전술 핵 개발은 1차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술핵을 강조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계속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전술핵의 그 위험에 주한미군이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주한미군을 궁극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압박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도 전술 핵무기를 지렛대로 삼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8차 당대회 때 각종 첨단 전략무기 개발 계획과 함께 전술 핵무기 개발을 지시했고, 이어 전술 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미국의 핵 군축 협상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술 핵무기 KN-23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무기체계 포트폴리오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자신들을 그냥 두면 이걸 다 만들고 간다라는 거잖아요. 한미가 못 막는 거 우리가 만들기 전에 배치하기 전에 막아라 우리를. 그러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자. 그 얘기죠.
조한범 박사는 북한 전술핵은 한국이 대응 수단을 찾기 어려운 직접적인 위협으로 실전 배치가 될 경우 안보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이 또한 북한의 노림수라고 말했습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미국 본토, 미국을 직접 압박하는 그림이라 그러면요. 전술핵은 한국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되거든요. 그럼 한국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안보 불안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럼 결국 북핵 문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압박이 되고, 이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 박사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개발 단계에서 기술적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경고한 만큼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첫 아시아계 미군 대대장이자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해온 전쟁 영웅 고 김영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서하자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고인의 영웅적 행동과 지도력, 인도주의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참전 영웅인 고 김영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서하자는 법안이 지난 26일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한국계 미 하원 의원인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릴랜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의 앤디 킴 의원과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과 영킴 의원 등 다른 3명의 한국계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법안에는 고인이 평생 보여준 영웅적 행동과 지도력,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의회 금메달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상으로 아직 이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원들은 법안 발의와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와 지도력이 미국 의회에서 간과되어 왔다면서 이제는 그런 것을 바로잡고 김영옥 대령에게 메달을 수여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에 본보기가 되는 업적을 남긴 김 대령을 비롯해 미국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의 많은 공헌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김 대령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장벽을 극복하고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아시아 태평양계 공동체가 폭력과 차별에 직면한 시기에 김 대령에게 의회 금메달을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지원한 미 캘리포니아 주립 리버사이드 대학교 소수 인종학 교수이자 대학 부설기관인 미주 한인연구를 위한 김영옥 연구소의 에드워드 장 교수는 31일 VOA에 김 대령은 평생을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봉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지금 살아있다면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안들은 인종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의식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오늘날 생긴 것이 아니고, 김영옥 대령께서도 아마 그런 일에 동참을 하셔서 그 반아시안 혐오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 교수님, 김대령이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한국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성립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연구소는 차세대 한인들에게 고인이 남기고 떠난 유산을 물려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옥 대령이 평소 I am 100% American, 예. I am 100% Korean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Korean American으로서 미국에도 기여를 하고 모국인 한국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1919년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독립운동가인 김순권 지사의 아들로 태어난 김영옥 대령은 첫 아시아계 육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김 대령은 서유럽 전선에서 세운 전공으로 이탈리아 최고 무공훈장과 프랑스 십자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진해 다시 입대해 제7보병사단 31보병연대 참모를 거쳐 미군 첫 아시아계 전투 대대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1952년 당시 교착에 빠지던 한반도 중부전선을 60km 이상 북으로 밀어낸 공로로 미국 정부로부터 은성 및 동성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1972년 군생활을 마친 김대령은 미국 내 한인 청소년과 소수인종들을 위한 사회봉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김대령은 2005년 한국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에 해당하는 태극 무공훈장과 레지옹 도네르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해 1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난 김대령은 하와이 호놀룰루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공공외교의 핵심 중 하나로 북한 비핵화 노력을 위한 국제 결의 강화와 인권 개선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북민 영어 교육 등 한국 내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가 최근 연례보고서 2020 공공외교와 국제방송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2019 회계연도에 지구촌을 상대로 어떤 공공외교를 펼쳤고 예산을 무슨 분야에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에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공외교 3대 목표 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증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긍정적 비전과 미국인들의 가치를 증진하며 중국의 선전과 가짜뉴스 대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위한 국제결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특히 대북 공공외교는 전년처럼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 동아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고 비핵화 결의에 따라 행동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혜택에 공공외교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전반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계속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언론인과 디지털 매체 전문가들을 위한 취재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 외교관과 미군 당국자, 학자, 비정부기구 대표 등 미국의 대북 정책과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는 주제별 전문가들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국무부 동아태국은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에 특화한 연구와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들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공공외교팀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탈북민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통화되도록 돕기 위해 서울 용산에 있는 아메리칸 센터에서 학생 18명에게 6주 기간의 집중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주한미국 대사관이 탈북민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이 젊은 탈북민들의 영어 실력 향상과 미국 문화, 민주주의 가치, 지도력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는 겁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서울의 미국 대사관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탈북 학생들에게 연간 320시간에 걸쳐 영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더 많은 탈북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국무부 영어전담연구원을 탈북민 관련 고등학교 한 곳에 파견했으며 탈북민 150명 이상이 미국 방문 교환 프로그램의 동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북 공공 외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 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자국의 정책과 문화, 가치 등을 나누며 서로의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외교 관계 증진은 물론 국제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외교 활동을 말합니다.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19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공공외교와 방송에 22억 1천만 달러를 투입했고 이 가운데 동아태 지역에 1억 4,417만 달러가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미국 국제방송처 산하 두 기관의 대북방송 비용으로 약 1천만 달러를 집행했으며 교환 프로그램 등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엔 443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국무부의 한국 관련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다양성 분야 99만 달러, 청소년과 청년 프로그램 90만 달러, 군사 안보 협력 프로그램 80만 달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지 55만 달러 등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23개 나라 정상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유럽연합 상임의장이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는 5월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등 23개 나라 정상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 팬데믹 조약을 마련하자고 밝혔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우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이 같은 제안에 동참해 조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들은 30일 발표한 팬데믹 조약 관련 정상명의 공동기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에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는 심각한 보건 위기가 올 것이라며 어떤 정부나 어떤 기구도 혼자서는 이런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역은 글로벌 공공재며 우리는 최대한 조속히 백신을 개발 생산하고 보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 팬데믹에 대비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신종 코로나 전염병에 맞서 함께 싸우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국제보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등하게 하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약에는 경보 체계와 데이터 공유, 연구,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 개인보호장비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대응체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 지구의 건강이 서로 연계됐다는 원헬스 접근법 인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조약은 오는 5월 열리는 WHO 연례총회에서 논의됩니다. 정상들이 기고문을 공개한 이날 거브로우스 WHO 사무총장은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 전염병이 발생한 뒤 대응 계획을 세우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팬데믹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world cannot afford to wait until the pandemic is over to start planning for the next one.
전 세계는 다른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대응 계획을 위해 지금의 팬데믹이 종식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와 같은 또 다른 기억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월에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조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4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세계보건총회는 WHO의 의사결정기구로 74회를 맞는 올해는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거브로우스 사무총장은 조약의 핵심 이슈는 팬데믹과 세계 보건 위급 상황에 대한 회복력, 백신과 대응책에 대한 공평하고 실에 맞는 접근성 보장, 상호 신뢰 증진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는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깨닫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Yes, thank you. I'm totally convinced that trust and transparency it goes together, and such a treaty could help us to have more transparency.
미셸 상임의장은 우리의 연대가 우리 후손을 보호하고 미래의 세계적 전염병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유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15년 4월 1일 독일 통일의 주역인 독일의 철혈 정치가 오토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북동부의 쉔하우젠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참여한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프랑스 주재 대사를 거쳐 프로이센 수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수십 개 국가로 나뉘어진 독일이 통일만 된다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비스마르크는 쇠와 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철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군비를 확장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마침내 독일 통일을 이루고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에 취임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이후 약 20년 동안 유럽 정치를 주무르며 독일을 유럽 제1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957년 4월 1일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국수의 일종인 스파게티가 자라는 나무들이 있다고 보도합니다.
The last 2 weeks of March are an anxious time for the spaghetti farmer. There's always the chance of a late frost, which, while not entirely ruining the crop, generally...
BBC 프로그램 파노라마는 이날 스위스에서 스파게티 바구미라는 해충이 박멸된 탓에 스파게티가 나무에 열리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며 스위스의 한 가족이 국수를 수확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화면 속의 스위스 여성들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스파게티를 조심스럽게 따내 햇볕에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BBC에는 방송을 본 시청자들로부터 스파게티 나무를 키울 수 없느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BBC가 내보낸 장난 뉴스였습니다. 만우절은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나무라지 않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BBC 이날 방송은 유명 방송사가 만우절을 맞아 처음으로 장난 보도를 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